BOA 세계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단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재개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이 조금씩 후퇴해야 할 것이라고 29일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 지원이 없다는 것은 영공 방어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전파 방해기, 155mm 포탄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조금씩 뒤로 물러선다는 후퇴한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사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후퇴해 전선을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큰 도시들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의 통화에서 군사 지원 승인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이 전쟁 전 시기에 있고 유럽 대륙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져서는 안 된다고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29일 경고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이날 유럽 매체와의 회견에서 전쟁이 더 이상 과거 개념이 아니라면서 이는 현실이며 2년 전에 시작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촉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앞으로의 2년이 모든 것을 정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살고 있다고 투스크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에 대해 증거 없이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려는 시도가 우크라이나 내 민간 목표물들에 대한 점증하는 폭력적인 공격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음을 푸틴이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29일 감행된 시리아 내 목표물들을 겨냥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30일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북부 알레포 공항 인근에 있는 헤즈볼라 로켓 저장고를 목표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의 근거를 두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는 지난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뒤 시리아 내 목표물들에 대한 공격을 늘려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기적으로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라비아 해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이란 어선을 구조했다고 인도 해군이 29일 발표했습니다. 인도 해군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성명을 내고 함정 두 척이 예멘 소코트라 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165km 떨어진 해상에서 이란 선적의 FVR 카마르호에 접근했고 12시간에 걸친 작전을 통해 납치된 FV호와 선원들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무장한 해적 9명이 배를 납치했고 구조된 승조원 23명은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해군은 지난 2008년부터 소말리아 인근 수역에 해군 함정을 지속해서 배치해왔습니다. 인도는 아라비아 해와 홍해 해상에서 선박들을 겨냥한 공격이 늘어나자 지난해부터 해군의 해적 방지 활동을 강화해왔습니다. 미국 매체인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에 따른 직원들 안전을 우려해 홍콩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베이팡 RFA 최고 경영자 CEO는 성명을 내고 직원과 기자들 안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홍콩 사무소를 폐쇄하고 더 이상 상근 직원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팡 RFA CEO는 RFA를 외부 세력으로 분류한 것을 포함한 홍콩 당국의 조처가 새 국가보안법 아래 RFA 홍콩 사무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미 탈북자 지원회 회장 로베르토 홍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 직장 상해보험 전문인 로베르토 홍은 경력 18년의 노련한 변호사다. 스페인어에도 능통해 찾는 이들이 많지만 오늘은 고객 상담보다 더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
저 큰 방으로 갑시다.
네. 지금 전화가 와요. 하나 둘 셋.
그죠?
네. 김 목사님한테 온 거 있어요?
몇 개 하고 오기도 하고. 네. 그동안 좀 저 궁금했던 분들 김영순 씨도 전화해가지고. 네. 위에 애들 둘이 벌써 뭐 몇 살이나 됐다고 안 따라가려 한다고. 네. 그리고 그 막내는 이제 오고 싶어 해가지고. 네. 김영순 씨가 일 때문에.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12년째 재미 탈북자 지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그가 주관하는 연례 행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어릴 적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다가 미국으로 와서 변호사가 된 그가 처음 탈북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7년. 미국 이민법원이 한국 국적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추방 결정을 내리면서부터였다. 서류 작업을 도우러 나섰다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한 해는 뭔가 중국에 갔다가 잡혀서 돌아왔대요. 그래서 감옥에서 한 몇 달을 있었대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때린 거 아니에요? 때린 거보다. 아니야, 때린 것도 힘들고 뭐한테 지는 거야. 잠을 못 잤다는 거야. 거기서 잠을 못 자겠냐? 그게 아니래요. 그냥 왜 잠을 못 잤냐? 감옥에 벼룩이 뭐 이런 게 막 자꾸 물어들어갖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야, 제대로. 뭐야, 이분들이. 가톨릭 피치를 한국 사람들이야. 근데 같은 민족 사람들 이렇게 서핑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와 함께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해온 김동진 목사. 이들은 탈북자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의 문제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분들이 겪어왔던 그런 것들이 정신적인 어떤 이런 고통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마지막 탈북하는 과정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오다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불가피하게. 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아들 하나가 이제 떨어뜨려 놓고 이 떨어진 상황에서 오게 되는데 뒤에서는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그 기억이 그거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트로마로 남아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타운 내 일하고 계시는 그런 그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서로가 개인적인 상담을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것을 그 치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 뭐 그런 것도 좀 프로그램으로 해왔었고요.
2년 정도는 만 명에 대해서 시위하고 뭐 패티션. 그러고 나서는 커뮤니티를 알려야겠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 해갖고 뭐 이제 스피커 초청해서 얘네는 시초시 이렇게 힘들고 이런 사정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여기 살아가는 방법을 대조하겠다. 오케이? 해서 뭐 그때 매달마다 모여서 뭐 소셜 워커들이 영어 가르치는 거니 뭐 이런 컴퓨터 스키 이런 거를 했죠. 변사를 하면서 그래도 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그래도 된다고 보니까 재정적으로 인컴이 들어오니까 제 뭔가 모든 걸 도와주려면 뭐라 그래요 제가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런 면허로 도움이 됐죠.
행사를 할 때마다 장소 대여부터 음식 준비까지 모든 경비는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때로는 형편이 어려운 탈북자 자녀의 레슨비를 내주기도 하고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운전면허 응시 비용까지 대주기도 했다. 돕고 싶은 마음 하나로 순전히 제 주머니를 털어가며 한 일이었지만 선이가 뜻밖의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었다.
왜 도와주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Curiosity? 질문이 많아 뒤에서. 뒤에가 why? 무슨 목적이냐? 왜냐? 목적은 항상 종교 아니면 정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humanistic 그게 몰라요. 맥스에서 가는 자는지. There is a humanism. Okay? Religion, 정치 외에도 humanism이라는 게 있고 morality라는 게 있어요. 딱 종교와 politics에 related한 해도 그 자체로 okay? 그걸로 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 할 수 있다면 뭔가 뒤에서 누군가가 서포트 할 것이다. 자기가 혼자 이거 할 수 없는 일로 규모가 그 정도니까. 홍 교수님 아까 그 타고 다니는 차 얘기했죠. 네. 그 어떤 장갑은요. 한 10여 년 전에 중고로 산 차입니다. 네, 중고로 산 건데 SUV 차예요. 그 요새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안테나 왜 새 안테나 하나 쭉 올라간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 파킹 할 때 이 동전 넣는 파킹 안 해요. 발레 파킹 동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찌 하든지 그냥 할 수 있는데 하고 또 노동법 사무저 법원이 여기 사가 인데요. 저 다운타운 사가인데 홍준호님 지하철 타고 가십니다. 네,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전략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모아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는 포기하지 않고 탈북자들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가 신문에 낸 행사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는 교육 심리 전공의 대학원생 제니스 씨.
그럼 뭐 논문인가 그런데 아 이건 또 related to you or is just your personal interest?
No, personal interest.
Okay.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온 것이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다가 우연히 탈북자들이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것이 계기였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분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지 하다가 이리저리 제 나름대로 많이 찾아봤어요. 인터넷도 뒤지고 뭐 학교에 가가지고 그 동아리 링크라는 Liberty in North Korea라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어쩌어쩌게 하다가 좀 기회를 얻어가지고 알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깊이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그때 우리가 세미나 하는 중에 어느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가 와서 북한에서 왔대요. 그때니까 탈북자가 아니고 6.25 때. 자기는 맨손 들어와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서 했는데 너희들은 다 배부른 얘기라 뭐 이러죠. 똑같은 사정이 아닙니다. 그때는 같은 시스템을 사는 상태고 같은 뭔가 이런 데서 와서 다 가난할 때 열심히 일해 이런데 지금은 한국이 많이 변했고 그때 50년이고 벌써 60년이 되죠. Almost 70 years. 떨어진 데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특히 공산주의라는 국가에서 밑에서 자라면서 이런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이 스킬의 아답테이션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정착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평균을 어떻게 뭐 하기는 어려워도 하여튼 뭐 4, 5년 걸린다고 치면은 우리 그 탈북민들은 그에 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그 아무래도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주위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하는데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탈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로베르토 홍 변호사. 해마다 놀이공원으로 초대하는 행사를 하며 차가 없는 탈북자들은 직접 데리러 가기도 한다. 오늘의 목적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유명 영화들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로 매년 7천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다. 오랜만에 그를 만난 탈북자들은 반가운 인사도 잠시, 상담을 하느라 바쁘다.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15살. 내후년에 졸업하잖아요. 이제 대학 가야 되잖아. 아,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미국서 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뭐, 하이스쿨 나온 애는, 여기에 그, 뭔가, 일하고 혜택받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좀 알아봐 주세요, 변호사님. 네,
되게 흔들리지 않고, 권명이라는 것도 없이, 혼자서 자기 그 자금을 들여서, 아니면 뭐, 모니를 들여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서너 번씩, 이렇게, 여기 모여 사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을 케어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우리가 뭐 진짜 100불 넘어 가까이 되면 이런 티켓을 떼고 이런 데 놀라올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떼져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모여요. 현우,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컸다, 현우.
아, 다 일로 오세요, 일로. We have to count. 다 일로 와, 일로, 일로.
열, 둘, 넷, 셋.
요만만
셋,
빼놓고.
셋, 열셋.
아, 여기는 브레이크인데
한 열셋 열, 맞죠?
열셋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곳이 생전 처음인 어른들도,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도 신나기는 마찬가지. 아이들을 따로 놀라고 보내며 점심값도 잊지 않고 챙기는 로베르토 홍 변호사. 남은 어른들을 이끌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안을 누비기 시작한다.
재밌었어요.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그거였어요.
나는 혼자서 오지 않고 같이 탈북자 할 때 같이 오니까 재밌죠. 내가 이게 처음 보고 처음 이런 거 하는 거니까.
하루 종일 드는 비용을 모두 감당하려면 만만치 않은 액수지만 그는 7년째 이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부담이 안 돼요. 왜냐면 왜 그러냐. 왜냐면 와이프는 자기가 이래서 자기 벌고 자기 아까 따라 있고 우리가 지금 애 길려는 애들이 없고 그냥 변호사에서 뭐 이렇게 레베니가 들어오고 그럼 뭐 돈은 어떻게 쓰냐 따로 쓰자 뭐 여기에 좀 더 쓰면 내가 딴 데를 줄이면 되는 거니까 얼마큼 자기가 그 말하자면 희생하냐 뭐 이런 거죠.
네 명.
세월이 그저 간 게 아니다. 탈북자들의 정착을 도우며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함께 해온 마음도 차곡차곡 쌓였다.
이제 이런 분들은 좀 가족 같은 기분이에요. 거의 뭐 15년이나 같이 알았는데.
어느새 하루가 저물고 다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한인타운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밀린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이들에게는 같은 추억과 고향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북한에도 사과 있고 여기도 사과 있잖아요. 그걸 비교해 볼 때는 진짜 달라요. 사과 같은 건 북한에서 집에 있으면 향이 이렇게 풍겨서 숨기지 못해요. 이 집에 사과 있다는 걸 숨기지 못해. 그리고 배도 여기 배는 무보다 맛이 없어요. 북한 배는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오이도 썰어도 향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시금치 여기 없지.
시금치 달아요. 진짜 달아요.
시금치 맛있어. 북한 시금치.
나는 딱 지근해요.
시금치 딱 생각나서.
시금치 단맛이 나니까.
시금치 진짜 맛있어.
우리가 죽으면 다음 때도 더는 몰라 그 맛을. 그 쟤네들이 알아서 그걸 못 먹어봐도 좋겠다.
염치가 없는 말 같은데 뭐 어쩌겠어요. 조금 더 힘들어도 좀. 조금 더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 좀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 거 좀 좋은 말도 해주고 좀 우리가 이게 뒤처지지 않게 좀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그 부탁하고 싶죠.
왜 도와주냐? 도와줘야 용이나 먹는다. 도와줘야 고마운지 모른다. 제가 직접 경험상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조금 있을 때가 있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잠깐적인 인터랙션에서 나오는 거지 그 표현력이 이런 게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진짜 이게 좀 오랫동안 알게 되면은 알아요. 고마워해요. 자기한테 잘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마움은 모르겠어요. 인간인데. Just common sense. Okay.
재미 탈북자 지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큰 행사인 송년회. 행사 준비부터 푸짐한 선물까지 로베르토 홍 변호사가 가장 정성을 쏟는 날이기도 하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모여야지 또 뭐 사기미 나지.
맞아요.
특히 탈북자 너무 고생이 많아서 좀 기쁨 햇빛을 좀 줘야죠.
한인사회 인사들과 더불어 탈북자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에게는 즐거운 한 해의 마무리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자리다.
서로 다른 데 살고 저는 좀 멀리 살아요. 그럼 그러니까 반갑고 그동안 있었던 일도 물어보고 북한에 대한 것도 조금씩 나는 금방 온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하니까 돌아가는 것도 좀 알게 되고 솔직히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호흡을 빨리 나온 거나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랑 그냥 여기 올 때 이런 걸 상상 못했죠. 여기서 같은 북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냥 매일마다 이렇게 연애를 여셔서 네,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해서 감사하죠.
공들여 준비한 각종 공연에 이어 탈북자들의 신나는 노래 경연까지 한바탕 벌어졌다.
선선해 하지 말고 말해 박종철.
탈북자 가족 지원금에 각종 생활용품과 가전제품들로 마련된 경품들을 나눠주는 시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본인이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보람이 있었냐. Was it worth it?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Was it really worth it? 왜 worth 하냐.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더 먹으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있을지 생각할 건 내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 중에 내가 살아온 데서 제일 내가 잘한 것이 뭐냐? 탈북자 도와준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탈북자 도와준 거는 나의 어느 정도의 그 혜택, interest, 내가 좋아, 그게 나한테 뭐가 온 게 없잖아요. 그건 purely 남을 도와준 거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 진짜로 필요한 사람 도와준 거. 오케이? I think it's really worth it.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사선을 넘어온 탈북자들의 고통을 나누어지며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나눌수록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마음을 꽉 차게 채워주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행복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로베르토 홍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다시 맨몸으로 꽃잡이 생활을 하게 된 영생 씨. 북한에서 영생 씨를 지켜보던 한 여성은 중국으로 넘어가 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솔깃한 말을 건네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던 영생 씨는 그렇게 다시 두만강을 건너 중국 장춘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농촌인데 시골이죠. 난 저같이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거기 내가 팔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그 마을 사람들이 원숭이 구경 오듯이 완전 새까맣게 와서 구경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10년 거진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말 하나도 모르지. 거기는 완전히 중국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긴 나가면 잡히고 별 수 없이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이제는 도망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너 돈 주고 샀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때 뛸래도 뛸 수가 없었어. 뭐 힘도 없거냐 돈도 없거냐 말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길이라도 좀 알고 말도 조금 배워가지고 뛰어야 되겠다 하다 나니까 그때 30대니까 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애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건 몰랐지. 근데 내가 뭐 신분증이 있어요 뭐 있어요 잘못하면 잡히고 할 수 없이 애가 난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데리고 간 애인데 이제 걔가 20살이에요. 22이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있다가 못 살겠더라고요.
자유와 인권이 없었던 삶. 영생 씨는 3살 된 아이와 함께 그곳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연길이라는 데 연변 있잖아요. 거기로 내 달아났어요. 거기 지내다 나니까 조선족 하나 알게 됐어요. 그 친구의 그 도움으로. 그 친구 아버지가 또 조선족인데 간이 엄마가 탈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이 엄마 아버지가 탈북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움으로 내가 연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가서 연길에서 내가 한 5년인가 살았어요.
그렇게 영생 씨는 연길에서 지내며 또 다른 세상을 알게 됩니다. 라디오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된 건데요.
연길에는 조선 사람들이 다 있고 거주지가 조선 자치주기 때문에 야 그럼 내가 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내가 우리 애 데리고 무작정 떠났어요. 겨울에 1월 달에 2007년 1월 달에 눈이 막 이렇게 쌓일 때 그때 내가 떠나가지고 연길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내가 혼자 살았죠. 애 데리고. 그때는요. 처음에 내가 말을 모르니까 정세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녹음기를 그거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주파수 맞추니까 한국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방송을 접한 영생 씨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막 이제 한국 가고 싶어서 막 뭐 진짜로 정신이 다 나갔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애 그때 3살 때예요. 3살 때 집에다 놓고 내가 신양으로 갔어요. 그때는 방송으로 들으니까 애들이 대사관을 뛰어넘는다고 그 무슨 담장을 뛰어넘는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나도 갈 수 있을까 하고 진짜 무작정 신양 갔댔어요. 내가 신양 갔댔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무슨 누가 이렇게 길을 인도하지 않는 이상 그 한 100m부터 그 사람들이 다 서 있더라고 중국 군대들이. 그래서 더러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접었어요 내가. 접고 야 나 이제는 여기서 잡히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잡으러 오는지 누가 조금 얘기를 하면 그냥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나 자다가도 있잖아 뒷창으로 달아나야 되고 그러니까 한 군데서 못 있고 계속 이동했어요. 잡히진 않았지만 잡을 뻔한 순간이 아슬한 순간이 몇 번 지나갔어요.
하지만 연길에서도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검문하는 중국 공안을 피해 항상 쫓겨야 했죠. 그래서 영생 씨는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한 2년 되니까 뭐 한국 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 수색하고 막 이러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늦게 왔어요. 진짜로. 그 2010년도에 사실 떠났거든요. 2010년 5월 달에 떠났는데 한국으로 우리 그러니까 연길에서 같이 알던 우리 조선 북한 사람들이 먼저 한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날 한국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럽고 된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근데 한 2년 됐는데 엄마 한 70 됐는데 엄마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간이 엄마가 아니 1년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뭔가 무사히 간 거지 한국에. 그렇게 중국에 차 와서는 막 이 어깨에 힘 빡 주고 70 넘어 드셨는데 우리 애한테다가 돈 있잖아요. 턱 주면서 식당도 막 군식당에 턱 데려가서 나 거기 너무 내가 이제 초라해지는 거예요. 야 저런 엄마도 가서 저렇게 큰 소리 땅땅 치는데 야 근데 이게 뭐지? 죽어도 가봐야 되겠다. 그때 내가 다짐하고 2010년대에 떠난 거예요.
그렇게 중국에서 15년을 지낸 영생 씨는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탈북민 영생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 명문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미국 동북부 뉴햄프셔주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50년의 역사를 가진 다트머스 대학교는 8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는 규모는 가장 작은데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학문적인 명성이 높은 명문 사립대학의 하나입니다. 1769년 뉴햄프셔주에 설립됐는데요. 독특하게도 당시 미 대륙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언 부족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네, 미국 신대륙으로 다양한 계층의 이민자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지만 자원이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무질서와 부패가 만연했던 시기 저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영적 대각선 운동이 뉴잉글랜드 식민지 전적에 불고 있었을 당시 실천적 행동가로서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회 목회자로 30여 년간 커네티컷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일리에이저 위록 목사였는데요. 위록 목사님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깊은 오지를 다니며 기독교를 전파하고 개몽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모의금 부족의 도움을 받아 커네티컷주 뉴런던시에 무어스 인디언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영국에서 커네티컷으로 파견된 이 총독의 반대가 만만치 않자 이 식민지 정착민이 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매우 필요로 했던 뉴햄프셔주로 1769년 학교로 옮긴 게 바로 오늘날의 다트머스 대학교입니다.
당시 뉴햄프셔 총독이었던 존 웨머스로부터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고 영국 조지 3세 국왕이 이 대학을 휘록 목사의 교육 신년대로 이 땅에 거주하는 인디안 부족 젊은이들과 영국 본토에서 건너온 청년들에게 다른 교육을 시켜주는 훌륭한 고등교육 기관이 될 것을 요망하면서 1769년 정식으로 대학 설립을 인준하는 칙령을 내주게 됩니다.
이후 다트머스 대학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교육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유능한 미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전하면서 미국의 전통 명문사학 아이비리그 대학의 하나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이름은 윌록 목사의 사역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당시 식민지 총괄 국무장관 윌리엄 렉이 다트머스 백작 2세의 이름을 딴 겁니다. 이 다트머스 대학교는 8개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서는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학교인데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절경으로 이름난 버몬트주와 뉴햄프셔주를 가로지르는 코네티컷 강의 상류에 있는 하노버라는 작은 도시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가 소개하는 다트머스 대학교 풍경 한번 들어보시죠.
웅장한 산세를 지닌 뉴햄프셔 화이트 마운틴 산맥과 절경으로 소문난 버먼트 주의 그린 마운틴 산맥에 둘러싸인 다트머스 대학교는 1954년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이 대학을 방문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졸업식 연설에서 다트머스야말로 대학다운 천혜의 환경을 가진 대학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로 훌륭한 자연환경과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색창연하지만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노버시와 함께 있는 아늑한 도시형 캠퍼스에 들어서면 빨간 벽돌로 지어진 기숙사 건물들이며 강의실 건물들이 아이비 능클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캠퍼스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베이커베리 도서관 시계탑에서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전통적으로 다양한 멜로디가 울려퍼지는데요. 그 앞에 서 있으면 이곳은 대도시와 동떨어져서 비밀리에 세워진 고급 두뇌 양성 기지를 연상시키는 대학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다트머스 대학교는 학부생이 약 4,400명, 대학원생이 2,100명가량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트머스는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약 4,000명의 재학생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 수는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수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 정도의 학생 수를 유지하는 게 미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적절하다는 학교 측의 결론과 또 여기에 이 정도 재학생을 유지해야 동문 선배들이 뒤를 돌봐주기에 알맞다는 동창회 측의 의견이 맞아떨어져서라고 하네요.
다트머스는 브라운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이 7명으로 아주 소규모 학급이며 학부생들이 좀처 상상할 수 없는 석학들의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종합대학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 활동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2018년 지원자는 2만 2천여 명에 달했는데요. 이 중 1,169명만 최종 등록하면서 8.7%의 합격률로 2009년 이래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합격자의 46% 정도가 각 고등학교에서 수석이나 자수 졸업자들이고요. 97% 이상이 각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 상위 10%에 속할 만큼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이 다트머스 대학교는 긴 역사를 통해 변치 않는 교육 원칙이 있다는데요. 바로 대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침으로써 그 가치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거둔 교수라 할지라도 강의 시간은 갓 취임한 젊은 교수와 똑같이 책임을 진다고 하네요. 다트머스 대학교의 학부는 크게 물리학부, 사회학부, 과학학부로 구분하는데요. 학부생들에게는 복수 전공과 특별 전공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교육 전문가 선승우 씨 도움말 더 들어보시죠.
네, 학부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심도 있는 분석 능력을 배우게 하고 광범위한 리버럴 아트 교양학부 과정에서 다양하게 견문을 높이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50여 개가 넘는 표준 학사 과정 전공이 있지만 복수 전공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특별 전공을 만들어 이를 실시할 수 있는 특혜도 주어집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전공으로는 경제학과 정보학을 필두로 역사학, 컴퓨터공학 등입니다.
네, 또 다트머스 대학교는 미국 대륙에 거주했던 인디언 부족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졌던 대학인 만큼 저명한 미국 원주민 인디언 연구소를 비롯해서 유대인 연구소, 중동 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이 있고요. 대학원 과정은 인문대학원과 의과대학원, 공과대학원, 경영대학원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트머스 대학교는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다트머스 플랜이라는 아주 독특한 학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1년을 봄과 가을 두 학기로 나누는데요. 다트머스 플랜 또는 D플랜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1년을 4학기로 나누고 코로라고 불리는 각 학기를 실제로 구성해 여름에도 정기 수업이 계속됩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1학년과 4학년 때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 있지만 2학년과 3학년 기간 동안은 학생들이 각자 계획에 따라 교과 과정을 짜서 한 학기는 쉴 수도 있고 또 외국의 대학이나 정부기관, 각종 연구기관에 나가 인턴십 훈련을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트머스만의 독특한 학제를 통해 다트머스 학생들은 전공에 정진하는 것이 강의실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에 나가 몸으로 경험하게 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실무사의 적응도가 가장 높은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또 다트머스 대학교는 아이비리그 8개 대학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계 총장을 선출해서 화제가 된 학교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한국계 김용 전 총장인데요. 김용 전 총장은 2009년부터 2012년 세계은행 12대 총장에 선출될 때까지 이 다트머스 대학을 이끌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다트머스 대학교의 재밌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2024년 3월에 주목할 만한 지구촌 여성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달의 뉴스 키워드는 여성 건강 지수, 김수자, 그리고 일본 여성 노동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지난 18일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 건강 연구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11월에는 또 백악관이 여성건강연구 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켰었는데요.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의 그 여성건강연구 이니셔티브는요. 여성건강 관련 연구를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주도를 했고요. 이후에 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은 여성에 초점을 맞춘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일 텐데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구촌의 여성들은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되는 나라부터 궁금하네요.
네. 의료기술 회사입니다. 홀리직과 여론조사기관이죠. 갤럽이 전 세계 여성의 건강관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4 홀리직 글로벌 여성건강지수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네.
143개 나라 15살 이상 여성 8만 명에게 예방관리, 정신건강, 또 안전에 관한 의견과 기본적인 필요, 개인건강 등 다섯 가지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네.
자,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체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4점이었습니다. 조사 대상국에 북한은 없었습니다.
아, 네.
자, 나라별로 보실까요? 우선 미국은 61점을 받았습니다. 30입니다.
아.
최고 점수는 72점을 받은 타이완이 꼽혔는데요.
어,
G20 국가, 그러니까 선진 20개국으로 좁혀서 보면은 유럽의 독일이 1위지만 조사 대상국을 넓혀보니까 타이완이 1등이었습니다.
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타이완은 1995년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기시간도 짧고 비용도 저렴하고요.
네.
국민의 99%가 이 보험에 가입됐습니다. 국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이 1위. 그럼 2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중동 나라죠. 쿠웨이트입니다. 68점을 얻었습니다. 쿠웨이트도 국가 차원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인데요.
네.
국제무역청 자료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공공의료 부문은 국가의료 지출의 80% 이상입니다.
네. 이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그 의료계의 여성 전문의 역할에 눈에 띈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예. 자, 미국 국립보건원 NIH 자료에 따르면요. 쿠웨이트의 의료계의 여성 지도자들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쿠웨이트 보건부에서 일하는 인력 등을 근거로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쿠웨이트의 모든 정부병원의 여성 지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2008년에 쿠웨이트 종합병원의 간부 중 남성이 60%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남녀 비율이 같아졌습니다.
네.
쿠웨이트의 아주 유명한 의료기관인 무바라크 알카비르 병원에서 여성 간부의 비율이 2008년에는 38%,
네.
2016년에는 73%로 증가했습니다.
네. 자,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요, 143개 나라 중에서 13위입니다. 점수는 덴마크, 체코, 핀란드, 폴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등과 동점으로 64점입니다.
네.
보고서는 한국은 암 검진을 제일 잘하는 나라로 조사됐다면서 그 배경으로 국가 정책을 꼽았습니다.
네.
자, 홀리직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은 1999년에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을 설립했고요.
네.
2002년부터 이 기관이 여성에게 그러니까 40살부터 2년마다 유방암 검진을 권장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암 검진 참여율을 2배까지 올릴 수가 있었고
네.
지금 그 한국의 51세 이상 여성의 50% 이상이 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자, 세계 여성의 건강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해 12월 이후로 이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죠.
네. 자, 영국 왕실의 웨일스 공주죠.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석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뭐
네.
건강 이상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나돌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난 22일에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또 세간에 충격을 줬습니다.
네.
늘 우아하고 품격 있는 그런 옷차림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선을 끌었던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야외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암 진단을 받았다. 화학요법 치료인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올해 42살입니다. 미들턴 왕세자비, 세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심경도 아주 차분하게 밝혔는데요. 남편인 윌리엄 왕세자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고 또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과 함께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상 메시지는 전 세계 언론에 속보로 전해졌고요. 미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영국의 왕세자비에게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을 찾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영국의 여성 의료 서비스 어떤지도 짚고 가죠. 올해 보고서에서 영국은 몇 점이나 받았을까요?
예. 자, 영국은 올해 보고서에서 60점 받았습니다. 평균 이상인데요. 순위로 보면은 세계 37위입니다.
네.
영국도 국영 의료 서비스인 국민 건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치과라든지 검안 등을 제외하고는 영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도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국 정부는 지난 2022년 여성 건강 전략에 관한 의회 보고서에서 영국 인구의 51%가 필요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그 여성 건강에 충분한 초점을 두지 않아 왔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그 질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충분하지 않고 여성의 목소리가 경청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면서
네.
관련 질문을 받은 여성 응답자의 84%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신건강 함께 볼까요?
네. 정신건강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네.
베트남 여성의 정신건강지수는 89점이고요. 카자흐스탄, 타이완, 쿠웨이트, 폴란드 순이었습니다.
네.
2021년 보고서에서는 올해 전체 1위에 오른 타이완이 정신건강에서도 최고점을 받았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여성 정신건강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38점을 받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이라크가 바로 위에 꼴찌에서 두 번째였는데요.
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 지난 2021년에 다시 정권을 장악한 후에 여학생들의 교육을 제한하는 등 여성 단합 정책을 편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네.
전체 여성 건강에서도 143개 나라 가운데 143등 꼴찌였습니다.
네. 자, 지구촌 여성 뉴스 첫 소식으로 여성 의료 서비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피노 컬렉션 미술관에 한국 여성 작가 김수자 씨가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노 컬렉션 미술관에 한국 여성 작가 김수자 씨가 작품을 선보여서 화제입니다.
네.
이 피노 컬렉션은요. 프랑스의 억만장자 프랑스와 앙리 피노 씨가 3년 전에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은 옛 상업거래소 건물에 설립한 현대 미술관입니다.
네.
지난 3월 20일부터 김수자 씨의 작품이 설치돼서 관람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네, 자, 김수자 작가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해외를 무대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지난 2월까지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 포럼 아시아 예술 박물관의 한국 전시관에 작품 보따리를 선보여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김수자 작가는 1957년생이고요, 한국에서 그림을 공부했고 마흔을 넘긴 나이에 미국 뉴욕으로 이민한 후에 한국을 오가면서 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치, 뭐 퍼포먼스, 조각, 영화, 사진 등을 통해서 이 한국의 전통에 근간을 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독일에서 전시에서도요. 한국의 그 알록달록한 보자기로 짐을 꾸린 모양의 보따리 펼치기로 시선을 끌었고요. 한국 도자기 모양의 달 항아리로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 미술로 재해석했습니다.
네. 이야기 보따리, 얘기 보따리 할 때 보따리가 아니라 실제 보따리가 제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 작품들을 보니까요. 아주 뭐 단조롭거나 알록달록한 색깔이 두드러지는 어떤 색채에 의미를 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차원이 다르던데요?
예. 자, 피노 컬렉션에 선보인 이번 작품은요.
네.
이 미술관의 아주 상징적인 공간으로 알려진 로통드 전시관 바닥에 무려 400개가 넘는 사각형 거울을 붙인 점입니다. 전시관에 아주 둥글고 하얀 벽, 거울에 비친 천정이 하나로 연결돼서 그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초현실 공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작품 사진을 보니까 바닥에 서 있기만 해도 마치 커다란 작품 속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겠더라고요.
네, 작품 속에서 호흡을 하면 됩니다. 작품의 제목이 호흡입니다. 높이가 9m에 지름이 29m 원형의 웅장한 전시관 공간을 그 아래 위로 이렇게 바꿔놓은 듯한 전복시킨 듯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이 서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게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수자 씨는 한국의 조선일보에 거울은 하나의 경계이다. 혹은 캔버스로나 천으로서 실제를 감싸는 동시에 펼친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바느질하며 대화하고 있다. 나는 거울을 하나의 펼쳐진 바늘로 보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공간 자체가 보따리 개념이 아닐까도 싶은데 뭐 직접 공간에 가서 서보면 실감할 그럼요. 것 같습니다. 언제 가보나요? 예. 자, 그런데 김수자 씨 1인전이 아니라 뭐 거의 30명의 유명한 작가들이 모여서 전시회 자체가 화제성이 크다고 하죠.
네, 아주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제프 쿤스, 신디 셔먼, 마우리치오 카텔란 등 최고의 인기 작가들 29명의 1980년부터 지금까지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여행시 지구촌 여성 뉴스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끝으로 일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본의 여성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죠?
네. 자, 뉴욕타임스 신문이 일본의 경제 회복과 여성 노동시장의 역할을 다뤘습니다.
네.
이 신문에 따르면요. 일본은 2013년부터 공공정책과 기업 문화에서 여성 친화적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요.
네.
핵심은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돌봄 정책이었습니다. 정책 시행 결과 예상을 뛰어넘었고 당초 80만 여성의 노동시장 투입을 점쳤는데 실제로는 약 300만 명의 여성이
네.
시간제 근무를 포함해서 일본의 노동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를 둔 여성의 고민거리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줬더니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났더라 이 얘기네요. 예.
자, 자녀를 둔 여성을 위한 정책을 포함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는 등의 이유도 여성 노동시장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만
네.
이 핵심 내용은요. 국가가 나서서 가정 친화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경제학자들이 전망하는 한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을 마련해 준다고 이게 얼마나 일자리로 뛰어들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 여성의 77%가 직업을 갖고 있거나 찾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는 그 수치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이 어린이집 수용 능력 향상 그리고 원격 근무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일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요. OECD 국가의 그 25살부터 54살 사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중에서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쭉 7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네.
일본은 1990년대 초에는 65%였지만 현재는 83%로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여성 노동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에 일본의 여성 노동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한 상황입니다.
네. 3월의 마지막 주에 살펴본 지구촌 여성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29일 감행된 시리아의 목표물을 겨냥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발생한 사망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30일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북부 알레포 공항 인근에 있는 헤즈볼라 로켓 저장고를 목표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의 근거를 두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는 지난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뒤 시리아 내 목표물들에 대한 공격을 늘려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기적으로 레바논 내 헤즈볼라를 공격해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29일 공습으로 군인 38명과 헤즈볼라 대원 7명 그리고 친시리아 반군 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단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재개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이 조금씩 후퇴해야 할 것이라고 29일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 지원이 없다는 것은 영공 방어와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전자전용 전파 방해기, 그리고 155mm 포탄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조금씩 뒤로 물러선다는 후퇴한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지금 후퇴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군사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후퇴해서 전선을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큰 도시들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이 전쟁 전 시기에 있고 유럽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져서는 안 된다고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29일 경고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이날 유럽 매체와의 회견에서 전쟁이 더 이상 과거 개념이 아니라면서 이는 현실이며 2년 전에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추가 지원을 촉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앞으로의 2년이 모든 것을 정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투스크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에 대해 증거 없이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려는 시도가 우크라이나 내 민간 목표물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음을 푸틴이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2023년 말에 총리로 복귀한 이래 처음으로 이번 유럽 매체와의 회견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방위력을 증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매체인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에 따른 직원들 안전을 우려해 홍콩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베이팡 RFA 최고 경영자 CEO는 성명을 내고 직원과 기자들 안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홍콩 사무소를 폐쇄하고 더 이상 상근 직원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홍콩에서는 반역과 간첩 행위 그리고 외부 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 국가보안법이 발효됐습니다. 방 CEO는 RFA를 외부 세력으로 분류한 것을 포함한 홍콩 당국 조처가 새 국가보안법 아래 RFA 홍콩 사무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이란 어선을 구조했다고 인도 해군이 29일 발표했습니다. 인도 해군은 성명을 내고 함정 두 척이 예멘 소코트라 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165km 떨어진 해상에서 이란 선적의 알 카마르호에 접근했고 12시간에 걸친 작전을 통해 납치된 선박과 선원들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무장한 해적 9명이 배를 납치했으며 구조된 승조원 23명이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아라비아해와 홍해 해상에서 선박들을 겨냥한 공격이 늘어나자 지난해부터 해군의 해적 방지 활동을 강화해왔습니다. 인도 해군은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소말리아 인근 수역에 해군 함정을 지속해서 배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